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로 모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위기서가 어렵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매기 성경강해를 나누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의미만 우리가 잘 알면, 번안 맥기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너무 잘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저도 목사로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거든요. 아, 이런 의미로구나. 내 의미를 기억하고 의미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시고 말씀하시려는가 잘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제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분깃을 통해서 제사장은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먼저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합당한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특별히 향기로운 냄새,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안식을 얻는 의미를 상징한 그 냄새를 피우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은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러한 모습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탐닉하는 모습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싫어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 가운데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미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몸을 깨끗이 함에 있어서 또 몸을 깨끗하게 단장함으로, 그 신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예비함으로 주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7장 8절로 9절로 넘어갈까요?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번제나 희생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명령이 전달되어야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시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포함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집 사람은 혈통적 종교적인 의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를 가리키는 거고요. 또한 여기 우고하는 타국인 그랬는데 이것은 아마 나름대로 이제 규정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지금의 어떤 규정들, 뭐 미국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짐승을 잡을 때는 반드시 회막문 앞에서만 잡아야 한다는 규례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우고하는 타국인들에게도 적용이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받는 거죠. 그러고 보면 성경은 민족을 초월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역시 예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여러 종족의 타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율법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쳤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번제나 희생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는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범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분리 축출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관계와 축복으로부터 단절, 소외되는 것으로서 육체적 죽음보다 더 무섭고 영원한 형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17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여러분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짐승의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졌던 구약시대에 뭡니까? 속죄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요. 그러므로 피는 이러한 신성 목적 외에 달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탁 못을 박으셨고요. 그래서 피의 식용을 엄격하게, 이게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도 있었나 봐요. 요즘에 우리 그 순대국 먹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그 순대국 먹고 그러면서 그건 뭡니까? 그 선지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 그런 거 먹고 그러는데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금하셨다고요. 그런 거로 어떤 피든지 먹는 자는 생명 자체를 소멸시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및 구속 사상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약 공동체로부터 단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말씀은 피에 대한 사상은 뭐 신약이건 구약이건 간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 사상은 하나님께서 사람, 즉 인류에게 던져진 최대의 메시지 곧 복음이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그 자체 속에 포함된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성경은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인 피의 식용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입장은 그대로 견지가 되어서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동일한 원칙이 가결되었거든요. 이처럼 식용을 철저히 금지시킨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입니까? 첫째, 피는 곧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상 생명을 삼키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금했어요. 둘째로는요, 또 피가 상징하는 것은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를 마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금했다고요. 셋째는요,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극악한 제사의식을 행하면서 피를 마시고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 끝으로인데요, 무엇보다도 피는 속죄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게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보면 생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 모두에 적용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막론하고 모두 생명이라는 한 단위로 취급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짐승의 피로 사람의 생명을 속하는 속죄 사상의 교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속죄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넓다, 그러니까 덥다, 또 가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죄를 덮어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여금 멸망치 않게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을 속히 살리기 위한 구약적 속죄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제단 위에 뿌리는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뭡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짐승의 피에 의한 구약의 속죄 제도는 짐승의 피에 어떤 특별한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 속에 담긴 뜻에 근거하여서 그 속죄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인간의 순종을 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 함께하고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7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든지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철저하게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피 자체보다도 피에 상징하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되새기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앞에 내용, 그러니까 10절에서 11절에 대한 결론적인 어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앞에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근데 계속적으로 이 흘린 피에 대한 처리 규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 보시면 한편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 이것은 식용을 기준으로 하여서 주어진 동물의 정함과 부정에 대한 규례에 따라서 정해진 새와 짐승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만일 이들을 잡을 경우에 있어서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생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을 경우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피를 땅에 다 쏟고 흙으로 덮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생명의 상징인 신성한 피를 더럽히지 않게끔 하시는 것을 하시는 의미가 있고요. 둘째로 그 피로 우상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아마 금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셋째로 구속사적으로 짐승의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편 사냥한 짐승에 대한 이 규례는 가나안 정착 후 야생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축까지 포함하여서 혹여 당시의 사람들이 식용으로 짐승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짐승의 피는 다 흘리기 위해서 흙으로 덮게끔 이렇게 확대 적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정착 후 유대인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해서 정착함에 따라서 짐승을 매번 성소에 가져와서 그 피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흙으로 덮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죠.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이 규례를 지킬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피를 덮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당신의 규례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 피를 덮도록 명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참 좋죠? 당신의 규례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그 피를 덮도록 명령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면서 당시 사람들이 그 흘린 피를 흙으로 덮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랍비들이 그런 나름대로의 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하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 말은 모든 육체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에 피를 결국 생명과 동일하게 취급하였던 것이죠. 따라서 피를 함부로 다루는 행위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권자이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 레위기에서는 피를 함부로 취하지 않도록 동일한 규례를 아마 계속 반복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반복 교육이 제일 좋잖아요. 그래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듯 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이라는 단서를 첨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는 속죄시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실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를 생명의 제1 요소 또는 생명 자체로 여겨서 그 삶 속에서 피를 함부로 다루는 것을 금기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피를 경홀히 다루는 것은 곧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동일시 여겼던 것이죠. 17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리니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은 그랬어요. 이것과 같은 것은 이러한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따라서 이 짐승들은 만지거나 먹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이유는 죽음 자체를 죄의 삭 또는 인간의 범죄가 초래한 규결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편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 어떤 뭐 이유에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한이 다해서 자연사한 것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은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 또 규례를 말씀하실 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라는 말씀은 스스로 죽은 짐승이나 또 그 덜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무의식 중에 먹거나 뭐 이렇게 됐으니 부정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정결의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옷을 빠는 그 행위는 아마도 그 죄로 오염된 부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성결의 표식이라고 보고요. 몸을 씻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부정으로 인해서 죽음의 부패를 깨끗이 제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소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패한 심령은 하나님의 생명수로 정결케 씻는 신약의 세례의식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죄를 당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시대 때 몸을 물로 씻는 것이 부정으로 인한 죄의 오염을 씻는 것으로 상징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입은 사람이 물로 몸을 씻지 않는 것은 의식법상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정결법을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면 그것은 무시하는 것이고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역하는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복은 빨고 몸은 씻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결법 의식은 단순히 그 백성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의 규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흠집이 큰 상처를 만들어내듯이 작은 허물이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미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18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